목표는 10편이고요. 10편이 150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10장씩 읽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5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편을 다 할지 안 할지가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약간. 그래서 이걸. 근데 전 이런 식으로 매번 성경 공부할 때 10편을 스킵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는 다 해도 약간 다 읽었다라는 그 뿌듯함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1년 하면 이제 다 읽었다는 뿌듯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편은 무조건 한 편씩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읽는 분량은 10장 시편이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하는 건또 이렇게 우리 시라는 게 한꺼번에 한 20개 읽으면 이렇게 안 와요. 시를 20개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와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테 딱 정확하게 두 마음인데, 이걸 10여 주에 걸쳐서 할지, 한 10주 정도면 되겠죠. 10장보다 많이 할 테니까. 아니면 이제는 한 3주에서 대표적인 시들만 좀 다루고 넘어갈지 이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문조사 해봅시다. 어떤 게더 좋을 것 같아요? 1번. 네, 난한 3주 정도 대표적인 시로 했으면 좋겠다. 2번. 아, 그래도 성경을 전체를 띈다는 의미에서 꼼꼼하게 다 했으면 좋겠다. 1번, 2번이에요. 손을 들으세요. 1번.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참조하는 거예요. 1번.
1번 다 하는 거야?
아니, 1번이 골라서 하는 거예요. 네. 2번. 아, 그래도 하자.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렇구나. 해요, 그러면. 대신 지겹다고 하거나, 안 오거나, 그 소리 같다고 하던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시편은 약간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네, 합시다. 해봅시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150편을 꼼꼼하게 볼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평생 대표시만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합시다. 당분간은 정말, 한석 달은 시만 죽도록 보겠네요, 그러면. 대박. 해봅시다. 시 좋아하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시집을 한번 읽어보신 분. 소영이. 아, 그래도 미대가 이게 달라요. 소영이 시집 읽어봤어요? 어떤 시집 읽어봤어요? 아, 류지화. 시선집 나온 거죠, 그쵸? 류지화, 그쵸? 그래요. 학교에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학을, 좋은 대학 다녔네요, 그쵸? 시도 읽을. 아, 중고등학교 때요? 우리나라 대학은 시를 한 편도 안 읽던데요. 인정이 시안 읽었, 시집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더 슬프네요. 그렇구나. 시좀 읽었을 거, 남기는 안 읽었을 거고. 읽을 스타일이 아니고. 후기도 안 읽었을 거 같고. 너는 원래 경영이었다고 했나? 네, 그래요. 금연이는 시를 썼을 것 같은데. 얼굴은. 안 읽었어요, 시집? 아. 뚜무뚜무면 되게 많이 읽은 거잖아. 지금 우리 한권 읽는 거 얘기하는 건데. 아, 소량으로 읽네. 아. 못 많이 아, 이렇게 한 권으로 읽기보단, 예, 조금씩. 아, 뭐그시한편 읽고. 보통 이런 식이죠, 그쵸? 우리는 시집을 잘 여러분들이 누구 시가 좋다고 해서, 누구 시가 좋다고 해서, 그 서점에 가셔서 그 시집을 떠들쳐 보면, 고시 하나 좋고 나머지는 약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라는 게 보편적인 시들, 그쵸? 이렇게 한 구절이 마음에 확 오는 시들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시집을 보면 그런 거보다 좀 어떤 구체적인 묘사들이나 정황적인 접근이나 이런 게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 한 권을 사봐야 한 세네 개 이제 골라서 읽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몇 권이 좋아서 몇 편이 좋아서 이렇게 읽는, 그쵸? 류시와 시도 뭐 외눈 박이 물고기의 사랑인가? 그것도 소금이냐? 이런 게 이제 대표시죠. 그래서 뭐그 시의 하나는 마음에 짠하고 사랑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도 몇 편은 되게 확 와닿는데, 시집을 읽으면 쭉 읽으면서 아, 이 시는 좋다. 아, 이 시도 마음에 와닿네. 아, 이 시도 좋다. 해서 일곱 여덟 개는 마음에 들면은 이게 내가 6,000원 낸걸 성공을 한 거고, 나머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 이렇게 되면 시집을 읽는다는 것보다 시의 하나하나를 읽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시편이란 시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란 시집도 약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읽으면서 느낌이 확 오면, 아, 이 시는 좋다. 라고 이제 해서 대표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좀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50편의 시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거나 활용하는 시들은 한 40편에서 50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잊혀지는 이런 패턴을 좀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대표시들은 좀 어떤 시들이에요? 보편성이 좀 획득된 시들이 있습니다. 그쵸? 보편성이 획득되고, 긍정적이고. 그쵸? 하나님 어느째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어떤 시가 가장 보편성을 획득했습니까? 시편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누구예요? 그 승리는 누구게요? 시편 23편이죠. 그쵸? 그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미지적이고 내용도 긍정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쉬운 이런 시들이 우리한테 주로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시편 전체가 읽기보다는 어떤 그렇게 한 부분이 조명되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나 보편적인 부분이 조명되어서 우리한테 읽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시집을 읽는 건 그거보다 좀 복잡한 작업이에요. 이게 시편을 강의하기가 내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시를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편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들이 되게 특이한 시들도 아니고, 근데 시편이 어려운 이유는 시라는 장르가 현대사회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시라는 장르가 뭘로 대체됐어요? 시라는 장르가 대중가요로 대체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시가 훨씬 더 파퓰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가 많이 암송되고 노래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구전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들, 다윗이 이런 시를 지으면 이런 게 이제 유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쓰는 거고 교회에서 부르는 거고, 그렇죠? 노래 가사로도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자리를 노래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왜요? 감성을 전달하는데 시는 어감이나 운율을 살리지만 노래는 뭘 사용할 수 있어요? 멜로디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악기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래 쪽으로 확 넘어갔어요. 그리고 운율도 뭘로 살려요, 요즘에는? 언어의 운율로도 랩에서 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대중가요를 해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싸이 좋아해요. 난 싸이 좋아하는데. 싸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요, 대표곡만 들으면 사람들은 다 챔피언이나 연예인 이런 것만 기억하죠. 그쵸? 신나고 막. 그쵸? 근데 싸이의 그 음악 세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싸이의 앨범을 다 사서 이렇게 들어보는 사람이라면, 싸이가 되게 이렇게 신나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발라드적인 노래도 되게 강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 굳게 되게 천박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식의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되게 싸이가 뭔가 자숙하고 사과하고 했잖아요. 많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노래에서는 뭐 내가 잘 되는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노래를 또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하는 마음과,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다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힘들면 니들이 나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약간 이런 식의 고백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싸이는 무조건 우리가 응원전 같은 거 할 때, 힘낼 때, 놀아보자. 이게 일반적인 싸이의 이미지라면, 그게 대중적인 포인트라면, 그것과 함께 어떤 서정성, 그리고 퇴폐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싸이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음악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어떤 성적인 변화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걸 또 가려. 이건 즐거운 거잖아. 이것들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빴던 것들이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인생이라는 건 어떤 악으로 깡으로, 어떤 독선으로, 어떤 자기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어떤 자기적 성향이 표현하는 곡, 이런 한 네 테마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앨범마다 보면, 아 이번엔 좀 대중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번엔 좀 대중적으로 만들지 않았구나, 이번엔 자기 음악 색깔이 강하게 봤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승환 노래도 사람들은 천일종화를 제일 좋아하지만 이승환 노래 자체는 굉장히 하드락 쪽이 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면, 아,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뭘 봐야 되냐면 테마를 봐야 됩니다. 테마. 테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기억되셔야 되는데, 시를 이해하는 것은 시집을 읽으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시집에서 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시집에서 메인으로 관심 두고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에 여러분들이 중심돼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시집을 좀 읽으셨으면 도움이 될 텐데,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아주 옛날 시집인데, 내가 대학 때 시집이니까 아주 옛날 시집이에요.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 시집의 주요 내용들은 20대 때, 그러니까 그 저자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로 이제 운동권, 사회운동.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한참 이제 전대협의하고 한총령이 시작,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배경. 어떤 대학생이라고 하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열렬하게 투쟁하다가 이제 민주화가 이룩된 다음에 대학에서 걸어나와서 이제 현실의 일상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라는 세상을 바꾸는 어떤 신념과 기계로 대학생활을 하고 20대를 보내다가 일상인으로서 30대에 섰던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상실감 같은 게 메인 테마입니다. 제목에서도 잘 나타나죠? 서른은 잔치는 끝났다. 잔치는 끝났다는 건 이미 20대를 도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세상을 바꾸고 이건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잔치란 단어를 써서 뭘 이미지를 줍니까?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이중성 이미지를 두죠. 그쵸? 나는 이걸 봐야 되는데 잔치는 끝나서 난 이제 잔치가 아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립지만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게 표현되는 게 시의 전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가 나무 지하철이라는 시들도 있고 여러 시들이 담겨있는데 그 시들을 다 읽어보면 관통하고 있는 테마는 상실감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편, 시 주제도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표현도 다릅니다. 구성도 다르고요. 근데 관통하는 테마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시편이라는 150편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꺼운 시집인데 그렇죠? 150편이라는 꽤 두꺼운 이 시편이라는 시집에서 그 주로 얘기하는 메인 테마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시의 특징상 이렇게 되겠죠. 시편이라는 시에 딱딱하게 먼저 표현하죠. 고등학교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수업처럼 얘기하면 시편 시집의 메인 주제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메인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갖게 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한 가지 감정이긴 한데 여섯 가지 감정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고백적인 부분들이 강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 신자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을 살아가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는 게 이제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이 메인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도도하게 담겨있는 하나의 흐름은 저주시들이에요. 그쵸? 오늘의 시편에서는 오늘 읽었던 데서는 5편에서 좀 나와있죠. 그쵸? 5편에서 살짝 나와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편 5절에서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행정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행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를 배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5장 10절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후반부에 가면 이게 아예 한 편 자체가 이런 시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나는 맨 첫 번째 정서는 뭐냐 하면 저주의 정서예요. 하나님 이놈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의 정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에 대한 정서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 감정이냐? 우리가 욥기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욥기를 이해해야 시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욥기가 먼저 세계관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가 뭘 얘기했습니까? 어떤 세계관을 얘기했죠? 권선징악이나 그렇죠? 인광보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투쟁적인 양상. 이타적인 사람들은 선을 가지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악을 가지고 이기적인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런 투쟁적인 양상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구조로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라는 게 뭡니까? 나한테 잘못한 누구가 개인적으로 멸망하길 바라는 복수예요? 아니면 얘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좀 때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흐름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행적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질서에 대한 부분이죠. 세상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중이 심히 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악한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이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해관계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도도하게 있다라는 거, 그쵸? 근데 이 흐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딱 살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보면 처음 드는 감정은 뭐여야 돼요? 분노에 해당되는 감정이어야 돼요, 그렇죠? 저게 아닌데 저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내가 내 일을 할 때 어떤 목적과 사회적 사명이 전혀 없이 내 돈과 내 성공과 내 위치만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야, 이 세상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내가 제일 잘났지라고 하고 있으면 이 반대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꺾어달라고. 왜요? 꺾이는 게 그 자신에게도 뭡니까? 구원이죠. 그렇죠? 이 불의한 사고방식과 불의한 룰에서 꺾이는 게 그 자신에게도 구원이에요. 꺾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의 시는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주의 정서를 시편 속에서 많이 되게 안 봐요. 왜 이게 별로 되게 그 수준 낮아 보이잖아. 그치?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유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만은 허물말며 그들을 쫓아내소서. 여러분 직장에 그런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런 걸 적어놓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구절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에서 이걸 적어놓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까지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을 말리며 그들을 쫓아내셨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의한 상세에 대해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악함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가 아니면 소명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다 이 구절이 더 힘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주시가 중요하냐? 이건 정체성, 사이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앞에 서면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분노와 일정한 불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일정한 저주,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저주가 없다는 뜻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섞였다는 뜻이에요. 섞였다는 뜻이에요. 아, 뭐 다 좋은 사람들이던데. 아, 다 좋은 사람들이죠. 아, 뭐, 여긴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요? 분노가 없습니다. 부딪힘이 없고요. 저주의 정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벌써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세계관과 뭔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그쵸? 그쵸? 물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어느 대에 가서나 저주할 놈을 찾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한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긴 축복하셔야죠.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어떠한 일정 부분의 저주의 정서, 이기적인 것들과의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이제 첫 번째 마음이에요. 저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시편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주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주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시편의 긍정성만 받아들이면서 막연한 위시로 흘러갑니다. 소원과 소망과 그래. 하나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줄 거야. 정말 좋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몇 구절을 따버리면요. 나머지 시편의 70%는 버리게 돼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이제 징징거리는 시도 싫잖아요. 여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내가 수척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좀 통찰하소서 뭐 이런 거 우리도 안 와닿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앞에 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주시를 읽으면 아 그런 놈들은 안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놈 안 만나고 이런 일 안 생기는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 테마라는 어그러지는 거죠. 첫 번째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 아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과 부딪히는구나. 부딪히는 게 아프구나. 그러니까 저것들이 무너져야지 내가 편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저것들이 무너져야죠. 왜? 이게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저주를 못해요. 저주를 못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과 이런 걸 갖고 딱 왔는데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뭘 못해요? 저주를 못해요. 왜? 이게 세 보이니까.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건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 뭐에 저주할 수 있어요?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배우셔야 됩니다. 저주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막연한 분통 터짐이 아니라, 이 명확한 저주의 정서를, 저주는 자신감이에요. 저주는 확신이고. 그렇죠? 저주는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쫓아내셔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얘가 나랑 같이 다니는데 얘가 나 일을 잘하네. 아니면 얘를 쫓아냈어. 이러면은 큰일 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 말은 공의를 세우셔서라는 말이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공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개떡같이 얘기하셔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서 하면 아 제가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지금 제가 불이하네. 얘를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내 이기적인 접근. 그렇죠? 내가 열받는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들 그럼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요. 하지만 이 명확한 공의적인 저주. 그렇죠? 세상이 불이한 걸 보았을 때 불의에 눈 감지도 않고 그 불의에 그저 상처받지도 않고 이 불의에 분노하며 이 불의가 무너져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렇죠? 이게 저주의 시편들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든 일 있을 때 부조리를 봤을 때 불의한 걸 봤을 때 사회에서 어떤 딜레마들을 경험할 때 이 시편의 저주의 시대를 읽으면요 마음이 힘이 납니다. 하나님 저것들을 쫓아버리소서라고. 그, 이 시편 저자의 이, 자기도 아프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그쵸? 주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게 대하고, 그쵸? 심중에 악이 가득하고, 무덤 같은 말을 하고, 그쵸? 계속 아첨하고, 그걸 옆에서 나에게 그러고, 옆에서 볼 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 저주의 정서. 시편을 관통하는 첫 번째 정서입니다. 시편을 관통하는 두 번째 정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시편을 관통하는 두 번째 정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면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두 번째 느끼는 게 뭐예요? 슬픔입니다. 애가죠, 애가. 시편에 애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징징거리는데. 오늘도 나와있죠? 여기서 6편에 나와있는 부분이 애가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진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대중을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 정말 얼마나 초라해. 그렇죠? 엄청 징징거려요. 시편은 근데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가 있어요. 여러분 내 공식적인 입장은 내 심중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내 공식적인 태도는 저주예요. 근데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는 A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여기가 B라는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쫓아내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갑자기 퓽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천국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나아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에 있어요? 그 과정성 속에 있죠. 그렇죠? 그 과정성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상황에서 이 불의한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고단함과 슬픔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고단함과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잖아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그렇죠?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눈이라는 건 뭡니까? 뷰죠. 그렇죠? 전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하얘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맞지? 주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주가 나와 함께 일하시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자? 라는 뷰를 갖고 있었는데 어때요? 뷰를 갖고 있었는데 걱정거리가 많아지니까 이 뷰가 어때요? 흐려지죠? 쇠해져요. 그리고 이거 갖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뷰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대한 뷰가 선명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이러한 가치로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아가리라 선명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때?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죠. 두 번째는 애가예요. 틀림의 정서. 그 힘듦이 어디까지 옵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시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니까? 내가 지금 누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주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망 중에 그러면서 주가 기억이 안 나면서 와 용기백백하게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까지 못 가요. 강국까지 못 가요. 여기서는 그냥 슬퍼요. 여기서 얼마나 슬프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합리화하죠. 이렇게 힘든데 주를 기억할 놈이 어딨냐 이런 거죠. 이렇게 힘들 때 주를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올에 빠져서 내가 지금 스올에 빠진 것 같은데 이 스올에 빠져서 주가 기억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역설이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왜? 주께 고백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 왜? 예전처럼 체감되거나 확신되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기억이 확 안 나요. 진짜. 아 그래? 주가 나와 함께 일하시지? 내가 그런 꿈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이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확 안 온단 말이야 이거. 근데 기억이 나지. 왜? 뭐?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맞다는 거.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근데 더 계속 일하면 내가 못 견딜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다시 좀 그걸 보여달라는 거. 다시 그걸 좀 느끼게 해달라는 거. 다시 나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슬픔의 정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한 사람에서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은 뭡니까? 슬픔입니다. 왜요? 세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또 한 종류의 슬픔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슬픔이냐면 아 세상이 저주 딱 했는데 그 저주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디서도 보여요? 내 안에서도 보이죠. 그때 우리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편에 완전히 서지 못하겠고 내 모습 중에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 있구나. 이게 더 슬픈 거야 사실은. 오늘 읽지 않지만 애가에서의 또 이제 해나가겠죠 하면서 탈 텐데 애가에서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이겁니다.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 저것들을 죽여버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날 보니까 나도 죽겠네? 라고 할 때 나도 세상을 닮아있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슬픔. 이중적인 슬픔이죠. 약간 하나님 편에 서서 뭔가 보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고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 않아서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소명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서 그냥 내가 이 스월 속에서 내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 이러다가 진짜 내가 없어져 버리겠습니다. 내 신앙이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날 그냥 두면 안 되세요. 이거 어떻게든 좀 은혜를 주든가 어떻게든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애가 슬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저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도 보여서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계시는 거고 내가 주의 편에 서지 못해서 주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기준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기준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기준이 내 인생만 추가된 사람이었구나라는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느낄 때 느끼는 슬픔. 이 애가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불의를 얘기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선언하는 저주를 하지만 그 분노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기에 부족한 내 모습과 그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순결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일정한 슬픔. 이제 애가의 정서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시는 결론이 아니라요. 시는 동감이에요. 그쵸? 시는 동감이에요. 그럼 원리는 설명을 했어요. 그쵸?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은 원리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캐릭터화는 역사서에서 했죠. 그쵸? 원리는 모세오경에 설명을 했고 캐릭터화는 여기서 했어요. 역사서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는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들의 내면 풍경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기본적인 건 뭐예요? 동질을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애가와 그 저주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세상이 불의하면은 아 세상이 불의하네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그렇죠? 세상이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진 것 자체를 기이 여기든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 얘가 잘못해도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세고, 난 약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눈이 어두워지고. 근데 이 시편 저자와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이 시편 저자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죽었네 하고 싸우는 걸 해버리죠. 야, 은혜 없다, 야, 나 요즘에. 난 다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싸우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 그것만.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주의 시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죠. 아, 그래. 내가 불의한 세상에서 네 정체성 선명하게 하는. 그리고 애가를 읽으면서 느끼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애가를 느끼면. 그래. 이런 슬픔의 과정이라는 게 내가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지, 내가 외면하거나 없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들. 이게 애가의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인정이에요. 여러분, 저주하고 슬퍼하고 해서 끝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시편은요, 항상 도약점을 뭘로 사냐면요, 말씀을 삼습니다. 말씀을 산다는 건 원리로 산다는 뜻이에요. 기준과 가치. 그렇죠? 도약점이 생겨요. 하나님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다가 거기서 뭘 찾아요? 갑자기 도약점을 찾죠.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시에서도 3장에 보면, 3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내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부를 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3절과 4절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 그럼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간구하죠. 그렇죠?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해요. 내 처지를 봐도 힘들어. 내가 봐도 이건 좀 그래. 그런데 그 애가의 상황에서, 그 슬픔의 상황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해내는 거죠. 뭐요? 팩트를. 어떤 팩트를? 하나님의 진리를. 여호와는 내가 지금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상관없이, 지금 상황은 방패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지금 두들겨 패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호와는 내 아의 방패신 게 팩트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정서가 인정의 정서입니다. 보통 이게 교훈시라고 표현되는 시대를 여기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게 도약점을 만들죠.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해당하면서 세 번째 가장 필요한 정서는 이 인정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의 정서가. 그쵸? 여러분, 이 슬픔과 인정의 이 간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가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시편 3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들마한테 쫓기면서 이제는, 아, 다윗이 자기가 범죄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라고 사람들 다 얘기하고, 내가 봐도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날 진짜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내가 응답도 없고, 그쵸? 다윗이 고백하죠. 신무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이걸 억울한 거라 저주라도 좀 당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해주셨으면, 응, 언약궤 왔을 때 돌아가라, 다시 보게 하시면 보고 됐다고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전쟁에서 살지 죽을지 응답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쟁이 왜 났어요? 나 때문에 났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누가 내 대적자들로 서 있습니까? 나와 평생을 동고동락 했던 이스라엘들이 나의 대적자로 서 있어요. 자기 친위대들을 제외하고. 그렇잖아.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내 현실이야. 이게 내 보는 거고. 그럼 뭐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팩트는, 그렇죠? 내가 하는 팩트는, 지금 내가 오늘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현장과 상관없이 진정한 팩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지금은 방패가 없어져 안 보이고,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지만 그 팩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애가 이 슬픔에서 인정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슬픔에서 인정으로 올 수 있느냐. 저주에서 애가로는 쉽게 와요. 왜? 하나님 저것들을 쫓아내서 라고 한다고 갑자기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기분 잠깐 좋아지지만 걔가 아직 안 쫓겨났으니까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애가는 쉽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흐름입니다. 근데 이 애가에서 멈추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전 주님을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라고 애가를 하다가 거기서 인정을 못 넣으면 잊어버리겠죠 진짜. 근데 그 애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뭘로의 도약이 가능합니까? 간구로서의 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간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 간극을 본 사람, 거리를 본 사람들이 간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리를 본다는 게 뭐예요? 저렇게 돼야 마땅한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어요.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합리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 그렇죠? 바른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선하게 흘러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간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간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간구 안 해도 돼요. 간구는 언제 하는 겁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했을 때 간구하는 거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는데 이상이 맞고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간구는 뭘부터 나와요? 인정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죠. 3편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 3편 그냥 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는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뭐의 정서예요? 애가의 정서죠. 그렇죠? 뭘 봤더니 애가가 나와요. 환경을 봤더니 애가가 나오죠. 눈앞에 봤더니 대적들이 많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는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래. 그게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고 내가 겪은 현장이야. 그렇죠? 내 현장과 사회적인 평가를 보니까 내 인생은 방패는커녕 난장판이고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어때요? 슬프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슬프다는 거야. 그렇죠? 저주의 정서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저주의 정서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퍼요. 근데 그 슬플 때 뭘 기억합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를 때 내가 성서에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뭐예요?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 슬픔 속에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안정감이 찾아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내가 인정을 했더니 뭐 이 괴리감에서 느껴졌던 불편함. 그렇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누구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러세요? 왜 안 보이십니까? 속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누구십니까? 이런 정서에서 인정이 들어갔더니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고 상황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려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안정감이 먼저 찾아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당구가 나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확 오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호와는 앉아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좀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개입하시라고. 그렇죠? 진짜 응답하는 걸 보여달라고. 진짜 방패되신 걸 나타내라고. 그 인정을 통한 안정감 가운데 다른 표현은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간구의 정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간구기도 옛날에 간구의 영성을 내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간구의 영성이 필요한 게 사람들은 간구기도가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 믿고 얘기해야지 이게 응답이 되나?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줄 거 믿을게요? 진짜 그렇게 해줘요? 이렇게 근데 안 돼. 그래도 응답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이렇게 되는 게 간구의 영성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구의 영성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간구 기도를 안 해요. 하지만 간구는요 저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치의 부딪힘, 그 가운데 느껴지는 소외, 슬픔, 하지만 그런데 하는 인정. 그래서 이 간극이 분명히 좁혀질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한 안정감. 그 안정감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외치는 부르짖음. 그래서 당돌해 보이게까지 하는 여호와 일어나소서. 뒷부분에는 자지 말라고 그래요. 주무십니까? 그 답답함이 딱 표현되는 거죠.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간구. 이게 네 번째 정서입니다. 간구의 정서. 그럼 다섯 번째. 간구의 정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들이요. 이게 시편의 초반은 간구적인 시. 그러니까 앞에 하는 흐름들이 많아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흐름이 바뀌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무슨 시가 많아지냐면 감사시가 많아집니다. 간구를 했어요. 근데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응답이 약간 전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섯 가지 정서의 첫 번째는 저주, 두 번째는 애통, 슬픔, 세 번째는 인정, 확신, 네 번째는 간구. 이 네 가지 정서를 뚫고 지나온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다섯 번째 정서가 뭐예요? 감사의 정서입니다. 왜요? 그럼 이 사람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실제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이 내 간구에 반응하시는 것들을 내면에서 현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정서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신앙은 역동적이 됩니다. 왜? 이때부터가 이제는 좋은 부분이잖아.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간구까지는 사실 조금 피곤해. 여기서 뭐 천만이 둘러서도 괜찮다고 그랬죠? 천만이 둘러서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진짜 괜찮았으면 뭐 일어나서서 이런 식으로 거칠게 안 나와요. 물론 확신이 있죠. 안정이 있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근데 완전한 안정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개입이 진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역대기 때 했었죠.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다윗의 노년기에 왔어요. 노년기에 이 다윗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세워나게 하시는 그 일에 사용받는 거. 그렇죠? 다윗이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감사를 깨닫겠죠.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방패가 되셨고 진짜 나의 머리를 다시 드셔서 내가 개인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의 분란을 만들고 아들에게 반역이 나타나는 그런 비참한 왕에서 나를 회중을 다시 한번 모아놓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선언하는 역대기적 마지막을 다윗 인생의 클라이막스, 인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렇죠? 그때 다윗이 뭘 느끼겠어요? 감사를 느끼지 않겠어요? 감사의 정서는 환경에 호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정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하지만 그건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 것들이 있죠. 반응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입 닫지 말고,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뒤로 물러나가지 말고, 내 가장 하나님께 간구의 진정한 간구의 정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신 분들, 하나님께 일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정서로 나아가는 거. 이 사람이 느껴지는 이게 다섯 번째 감정입니다. 다섯 번째 정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기도가 시편 후반부는 다 이거죠. 찬양의 시대, 찬양의 정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찬양의 정서가 여섯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섯 번째로 찬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천국 가면 저주가 있겠어요? 없죠. 저주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일이 됐으니까. 그렇죠? 애가가 있겠습니까? 없죠.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인정을 하고만 이런 인정의 결단도 사실 뭐 이게 일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이슈에 대한 감사도 저주부터 포함되는 게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정서 찬양만 남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일반화입니다. 내가 뭐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들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뭐 이건 내가 설명한 적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민정이가 나한테 가끔 과일 사다 줘요. 알죠? 추석 때만 되면 과일 사주는 우리 성도님이세요. 네? 과일 사다 줘요. 앞으로도 계속 사줄 거예요 아마. 감사하죠. 과일 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자, 감사는 뭐에 대한 거예요? 사건적인 거죠. 그렇죠? 감사는 사건적인 거예요. 근데 과일을 한 네 번째 얻어먹으면 한 세 번째 얻어먹으면 뭐예요? 야, 얘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뭐와 부딪혀요? 이 사람의 속성과 부딪히죠. 마음과 부딪히죠. 그래서 민정이는 나를 잘 생각해주는 애야 라고 되면 그건 뭐예요? 찬양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슈적인 거고 사건적인 거고 상황적인 거라면 찬양은 그의 성품에 대한 것이고 그의 존재에 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할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목동하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감사하죠. 그렇죠? 음란하고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죠.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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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분이시다. 이제야 내가 주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오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게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우리는 그럼 무슨 시들을 주로 읽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저주 잘 안 읽습니다. 애가 잘 안 읽어요. 인정의 일부를 취합니다. 아 그래 이렇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는 자시지. 그 다음에 뭘 좋아해요? 간구에서 감사까지 좋아합니다. 그렇죠? 감사 후반에서 찬양은 또 지겨워요. 왜냐면 시편 후반부에 계속 할렐루야만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면 인자하시면 영원하시로다를 그냥 시편 119편은 계속 한단 말이야. 응? 왜 그 장이 제일 긴지 모르겠어요? 그 계속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 지겹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뭘 합니까? 태초부터 이걸 계속 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땅의 기초를 세우신 얘기에 감사하라, 뭐 하신 얘기에 감사하라, 애굽의 병거를 깨신 얘기에 감사하라, 뭐 하시는, 이게 구약성경 한번 깨뚫고 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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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찬양의 정서를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 하나님 어떤 성품인지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9편이 넘어가면서 이제 거의 찬양식으로 완전히 넘어가요. 아니 너무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섯 가지 정서를 느끼셔야 됩니다. 신자는. 신자는요. 여섯 가지 심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평안히 사는 것. 내 마음에 어떤 심장? 평안함의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정서는 안정감, 평화로움, 즐거움, 행복함. 이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나 자주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안정이, 사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저주의 부딪힘과 이게 뺑뺑이를 돌겠죠. 그렇죠? 처음에 신앙이 약한 사람은 요 정도에 딱 부딪히고 조그만 거에 저주하다가 아 이걸 또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다가 여기 대해서 인정하고 간구하고 감사했어. 감사까지도 한 바퀴 더 돈다니까 다시 가. 그렇지? 다시 또 살다 보면 전에는 안 부딪혔는데 또 이런 거에 부딪혀. 그렇죠? 아 저는 이게 아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 직장, 내 사회, 내 부모, 내 가정에 부딪히다가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공동체 이슈, 교회적 이슈에 부딪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 시민도 돼야 되잖아. 우리는 또 세계적 이슈에 또 부딪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돌면서 이 다섯 가지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면서 뭔 점점 세지겠어요? 찬양은 점점 세지겠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너무 딱 확실해서 나중에 이게 찬양이 굉장히 커지면 눈덩이처럼 변하면 그 다음에 다시 저주의 정서를 느낄 만한 상황에 딱 부딪혀도 이 사람 마음에 저주를 통한 애통이나 저주를 통한 분노 쪽은 좀 줄어들고 저주의 정서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찬양으로 말미암는 후광이 이 사람의 인생을 비치겠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이 더 안정적이긴 할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이어서 이만 주면 내가 신앙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욥처럼 이 후감이 안 보이는 또 그런 기회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체적으로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지향적 내면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섯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정말 저주가 가득하거든요. 진짜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그렇진 않죠. 6분의 1. 저주가 없으면 안 돼요. 저주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물들었다고 볼 소지도 되게 많아요. 괜찮아. 저주가 왜 없습니까? 인터넷 기사만 봐도 얼마나 저주할 일이 많은데 내 인생 내 바운더리 괜찮고 내 인생 좀 괜찮다고 해서 저주가 없어요? 아니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만 봐도 저주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괜찮아요. 남의 일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언제까지? 어릴 때야 내 인생 갖고 울분을 터뜨려야죠. 내 현장 갖고 울분 터뜨리고 내 현장 갖고 저주하고 해야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해야죠. 우리 학교에 해야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내가 잘해낸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공의가 회복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남의 슬픔에 슬퍼할 줄 알고 남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저주는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열이 안 받아도 문제예요. 열만 받아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 슬픔도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슬픔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리는 있어요. 내 인생에 울 일이 없어도 울 일은 있습니다. 그렇죠? 슬픔의 정서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남의 인생은 됐고, 네 인생에 울 일이 많은데 그래서 네 신앙을 보고 네 인생을 보면 울어야 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되면 안 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 울어야 돼요. 울 일이 많아요. 인정, 결단이죠. 감사, 간구, 감사, 찬양. 이 네 가지 감정이 내 안에서 순환적으로 고르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렇죠? 함께 웃는 찬양. 하나님의 일이 회복될 수 있는 찬양.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저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애가와 저주. 그리고 감사와 찬양. 그렇죠?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가면 웃고 장신식 가면 물론 감사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웃으면서 울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게 인정. 그렇죠? 믿음이죠. 확신의 정서. 나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일단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게 시편에서 쭉 관통한. 이건 여러분 오늘 좋죠? 오늘 좋아요. 이걸 이제 앞으로 한 10주를 하는 거지. 이제 이걸 관통하셔야 돼. 이걸 느껴야 되는데. 10주를 다루면 10주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늘 텍스트를 좀만 다룹시다. 42분이니까 잠깐씩만 다루죠. 제가 이제 6장이나 5장에 대한 간단간단하게 얘기했죠. 3장도 좀 얘기를 하고요. 포인트만 좀 오늘은 보면서 넘어가죠. 보이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을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은혜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의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이죠. 1편과 2편은 전체 서론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인정의 시인데, 인정의 시인데 이걸 주관성으로 갖고 가지 않아요. 보통 시편들은요 주관성으로 갖고 갑니다. 그게 대중적이라 할지라도. 근데 1편과 2편은 선언적이에요. 1편은 뭘 얘기합니까? 1편, 2편은 욥기에서 내가 얘기했다고 했던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주고 가는 거예요. 1편과 2편은 뭘 상징해요?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하죠. 한 종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무와 같은 삶이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삶. 또 한 종류의 삶은 뭐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옛날에 설교 많이 했죠. 그렇죠? 좋아하는 설교예요. 네, 개척하고 담임을 하고 안 좋은 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어디서 또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네, 한 10년 지나면 한 번 더 해도 되나? 네, 악인의 꾀, 길, 자리 뭐예요? 꾀는 생각이죠. 길은 방향이고 행동이고 자리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위치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의 꾀. 악인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은 뭐예요? 자기중심성 있죠. 자기중심성인 기준을 가지고 꾀를 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제는 결국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 지가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기준인 사람. 자기 판단인 사람. 자기 생각인 사람. 그 꾀로 흘러와서 그 꾀로 행동하고 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길을 가서 그런 사람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죠. 그렇죠? 시루를 타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요, 바람에 나는 겨보다 높이 못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환경 따라서. 하지만 그 환경이 끝나면 그 바람이 멈추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같이 들고 있는 사람이 악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신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막 그렇게 사는 양 되게 자신있게 살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바람을 타면서 자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날개가 없는 겨인 주제에 자기 날개로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뒹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된 기업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정치가도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세속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누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50%는요, 운이에요. 환경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만났고. 요즘에 뭐, 유재석, 뭐, 강호동 되게 좋으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강호동 아저씨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 어?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가장 잘한 건 뭐예요? 가장 잘한 거. 시기를 잘 만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외 버라이트는 유재석이 잘해요. 잘하신단 말이에요.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그 전에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요, 신동엽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왜? 조정하는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스튜디오에서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유재석이 더 빛나지 않았어요. 야외 버라이어티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야외 버라이어티가 됐더니 신동엽이 적응을 못해요. 왜? 자기는 야외 스타일 이거 조정하고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패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동엽도 야외 버라이어티 몇 개 했어요? 다 망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동엽이 야외 버라이어티가 뜨기 전에 어때요?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천재라고. 뭐의 천재예요? 스튜디오의 천재예요. 한 다섯 명 앉혀놓고 토크를 진행하는 거예요. 천재라고. 순서대로. 내가 사회자고 니들은 앉아있고. 잘해요. 케이블에서 요즘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유재석이 천재래. 아, 천재래. 뭐가 천재예요? 어? 이상한 애 다섯이서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거 조절하는 거예요. 천재예요. 괜찮아요. 그거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절자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절반. 지금 유재석이 받고 있는 임금이나 사회적인 위상은 절반은 뭐예요? 시기라는 기회예요. 시대라는 기회. 유재석 같은 사람이 70년대에 개그맨이 됐으면 지금 장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재능을 타고났는데 사실은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사실 자기가 바람을 타고 있는데도 자기 날개로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바람이 멈추면. 바람이 멈추면 땅바닥을 뒹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쪽의 사람은. 꾀의 길 자리. 의인의 꾀. 의인의 길. 의인의 자리. 상대적으로 존재하죠? 하나님의 기준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성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성이 그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겠죠. 오만한 사람이 반대말이죠. 그렇죠? 신실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시루랑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시루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이에요. 겨한테 바람은 기회예요. 근데 나무에게 바람은 도전이다. 그렇죠? 버티는 사람이에요. 뭘로? 뿌리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버텨내고 생명력을 갖고 성장합니다. 그렇죠? 겨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을 갖고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시절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어때요? 나무가 말라있는 것처럼 갖고. 여름에는 우성이만, 아, 봄에는 가능성이 보이고. 여름에는 뭐가 잔뜩 있는데 실제가 없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지만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거예요. 내가 매번 잘 되고 항상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준으로 우뚝 서서 시루와 싸우며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내가 결과들을 내는 것. 하지만 봄도 무의미한 게 아니고 여름도 무의미한 게 아니고 겨울도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 가을의 열매를 향하여서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들이고 또다시 겨울이 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단계를 밟아가는. 아까 얘기했던 저주에서 감사까지 갔으나 또다시 저주를 만나면서 또다시 감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뷰에서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편 1편의 전체 밑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시편 3편에 갑자기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같은 사람으로서 바람 맞는 사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격적이고 시의 화자가 딱 개입돼서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건 3편부터예요. 1편은 서론이고 전제죠, 전제. 2편은 뭐가 전제됩니까? 2편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2편에서는요. 이 겨들이. 그렇죠? 이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때로 뭉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꺾어버리자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와 가치가 구현되는 건 억압이고 진리, 하나님, 맞음 이런 건 억압이야. 뭐가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 건 없어져 버려야 돼. 라고 단체로 대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저주 얘기할 때 이걸 전제했죠? 이런 스트림이 세상에 현저한 하나의 스트림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저주와 찬양의 구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저주와 찬양의 구조인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서원에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단체로 때로 모여서 진리와 가치는 나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이다. 맞는 것을 찾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라는 논리가 사람들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그것을 꺾어버리자! 라고 하는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세요. 왜? 그런다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있는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 그것을 비웃으세요.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최종적인 승리는 이쪽입니다. 왜? 이게 맞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비웃으세요. 그럼 비웃으시면서 날개와 함께 임하셔서 얘네들의 머리통을 다 깨버리시면 제일 좋을 텐데.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세웁니다. 그쵸? 아들을 세워서 아들에게 뭐예요? 권위와 권세를 주세요. 그쵸? 그러면은 그 아들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런 세계관과 가치와 개념들, 사람들을 깨부시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쵸?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시추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무와 겨의 비유는 그냥 실존적인 두 가지 병치로 딱 해서 결론처럼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사는 건 겨고 이렇게 사는 건 나무야 라고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 인생의 과정은 나무 같은 하나님 세상이 겨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겨의 세상을 직접 임재하셔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겨의 세상을 나무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깨트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곧장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들은 시인이기도 해요. 우리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예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이런 세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걸 그렇게 맞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시를 도리적으로 가서 복음적으로 가서 딱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임재가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시의 감성이 사라집니다. 시에서는 감성이 사라지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어떻게 느낀 게 더 좋냐? 그게 나다라고 느낀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3편의 그 시인이에요. 그쵸?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겁나 피곤한 거죠. 세상을 깨트릴 권세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직접 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한테 그 세상의 것들을 막아서게 하시는, 그렇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나 객관적인 구조로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구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는, 아 그래, 내가 1편이나 2편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네가 어느 편에 서겠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가 그 아들로서 세상을 깨트리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네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벌떼 같은 사람들이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1편에서는 네가 남의 사람으로 서겠느냐? 아니면 네가 겨의 사람으로 서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두 부분이 전체 서론을 담당하고 있어서 20편의 여러 가지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셨던 오늘 말씀드린 결론 냅시다.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정서, 시 첫 번째는 이제 시라는 걸 좀 이해하셔서, 시는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구조만 뽑아내려고 하시거나 내용을 파악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마음을 느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뭐예요? 나에게도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발견하고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온전히 세워내고 살려내고 그 마음의 흐름을 잡아가는 일들을 내가 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 그치는 시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를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서가 최종적인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논리적인 거 얘기하고 현상적인 거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정서까지 포함한 인격적인 거 얘기할 때 통합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하는 걸 잡으시고 이 기회에 시집을 한 권씩 좀 사셔서 시집을 한 권씩 사셔서 시적 감성을 좀 살리시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여섯 가지 정서를 이해하시고요. 세 번째, 이 1편과 2편에 보여주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는 이 세 가지가 전제되셔야 이제부터 3편부터 150편까지 달려갈 시편을 이해하는 어떤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이걸 꼭 이 녹음된 걸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좀 읽어가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편부터 한 15편까지 이 시 텍스트를 당분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0편까지 이 역동성을 갖고 우리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도 안 해봐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시에 푹 빠지는지 시간 이제 토할 것 같아서 이제 제발 좀 자문을 얘기해 달라. 나에게 게으른 자요 뭐 이런 얘기 차라리 해 달라.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